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당도했습니다. 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참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우둔해졌고 더러워졌고 추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의 길로 따라오라고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장면이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했습니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했습니까? 생각하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은혜스럽게 왔는데 4절과 5절을 많이 간과한 것 같아요. 자,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까지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거기까지. 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죠? 너희들이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정면으로 싸워야 된다. 죽을 힘 갖고 죄와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요, 회개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아멘입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어 영으로 여러분의 육과 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명제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를 따라가는 동사의 움직임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 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고 죄와 싸우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서 자 성경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표를 받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했다 했습니까? 떠나서. 자,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꽉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가서 거기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두려움을 성을 쌓아 막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7대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소년과 싸워 소년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여서 칼에 피를 뿌리며 자기의 칼을 높이 들고 나를 대항하는 자는 벌이 77배나 내가 죽일 것이다 하면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의 시대까지 결과적으로 온 인류의 상태가 폭력적인 세상으로 변했다.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언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악의 하순이 되는 겁니다. 무참하게 언어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글로써, 댓글로써 여러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시죠? 댓글로써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 저도 초창기에 말입니다. 아까비를 하다가 어느 분이 댓글로 말도 안 되는 막 신학적 논리를 막 써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근데 그게 하루 종일 말이에요. 어떻게 저거를 약간 막 이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우리가 거부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쉽게 화나 분이 나서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악이 가득한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관영한 도시를 죄가 관영한 도시를 노아 홍수로 멸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새 아들을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시죠. 자, 인류가 번성한 이후에 하나님이 번성하기 전에 노아에게 또 사인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를 표로 주십니다. 동일하죠. 가인에게 표를 주었고 무지개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퀘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퀘셰트라는 그 의미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왜 활이라는 뜻을 가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막 찾아보니까 이게 활로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무지개의 활이.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치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런데요, 미련한 인생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거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가인이 표를 받고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다 했고요. 무지개 표를 받았던 노아 홍수 이후의 인생들이 이제는 여기도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0장으로 가면 여러분 10장을 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장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함의 아들은,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둘째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자, 그 아들 중에 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7절 구스의 아들은 하고 구스의 아들을 쭉 나게 하죠, 족보를. 자,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용사라는 단어를 줄을 하나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단어의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통치자. 자, 이 용사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또 다른 강한 통치자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두 번째 그셔야 될 단어가 사냥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하면 정복자, 전쟁꾼.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 이때 당시에 이 사냥꾼은 말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러 다닌 사냥꾼들이 바로 니므롯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노예로 삼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냥하여 자기의 수하로 부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의아할 단어가 뭐냐니까 9절의 초반자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전치사가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하나는 before라는 단어가 쓰이고 두 번째 단어는 against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가 여호와를 반역하여, against the God.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돼요. 니므롯이라는 정확한 뜻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여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또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때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겨서 죄를 이겨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3절에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줄을 여기다 밑줄을 쫙 그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기술과 테크놀로지, 인간의 IT,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인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나의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게 인본주의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왜 샬롬이 사라집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차지하냐면 언어폭력으로 다스리니까 가정에 샬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이 회복되므로 가정과 사회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영등포에 가면은 제가 종종 가는 곳 하나가 있어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제가 그걸 자주 가냐면은 가끔 이제 가서 거기 안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면. 신간부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를 쭉 보시면 50%가 다 어떤 책이냐면 돈 버는 거, 성공, 부자 되는 거,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유물사관에 의하여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다 도움되는 책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인간의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이라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기도 해요. 어르신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눈꺼풀이 쳐져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성형수술을 통해서 트임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트임으로 올려서 잘 보이게 하는 거 괜찮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도할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죄악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내 여성이라는 신분이 마음에 안 들므로 인간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남성으로 바꿔서,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감사하지 못하고 테크놀로지로 대신하여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버리는 성전환수술 같은 것은 악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악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사랑하게 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약을 개발하여 여성 호르몬을 더 맞고 남성 호르몬을 더 맞아서 내가 여성성을 거부하여 왜 굳이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고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남성으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한 질서를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핵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요. 핵발전소를 통해서. 그러나 여기에 의존하는 순간 핵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핵폭탄을 만드는 인류의 최악으로 치닫는 전쟁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많은 유익을 갖고 있죠. 하루도 스마트 없이 못 살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보고 하루의 날씨, 지식, 정보 검색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실험을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과연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를 하루하루 체크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스마트폰이 말하는 유익,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뭐라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것을 싸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깊이 내가 의존하거나 시간을 많이 드리거나 마음 빼앗기는 것들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오늘 이 바벨탑에 살아있는 사람과 별발 다를 것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떨 때 만족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이렇게 다투다가 에이,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가신 분 계시죠? 엷은 미소를 띠시는 몇 분 계시네요. 집 나가보니까 어떠십니까? 고생은 고생인데 개고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슈돌인가 뭐 한번 봤는데요. 그 윌리엄과 그 벤틀리가 있는데 애들이. 얘네들이 아빠랑 다투더니 집 나갈 거야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집안에 있는 텐트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거기서 한 6시간인가 줄이 살다가 나중에는 항복하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이 자식들이 집안에 있을 때 사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집 떠나면 개고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거든요. 그게 관계성. 집안에 들어왔는데 서로 나무 쳐다보듯이 돌 쳐다보듯이 아무 말 없이 하면 그것도 지옥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얘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만족하고 평안하단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속에서 샬롬이 와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내 자녀이니라. 좀 별로 좀 약효과가 떨어졌나요? 자,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의 작품이니라. 나는 너를 질투하도록 사랑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백성 하나님, 내가 너를 질투하도록 사랑해. 어떠세요, 여러분? 서서히 어둠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가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시편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시편을 5편을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50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노래. 노래는 어떨 때 합니까? 기뻐요. 기뻐야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시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시편의 결론이 이거예요.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기쁨 속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과 언어폭력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허무함과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수예요. 보세요.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합니까? 여러분 줄을 그셔야 될 곳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까요? 다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여 인간의 테크놀로지, 기술로 하늘 높이 성을 쌓으면 홍수가 와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란 인간의 교만함과 잔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무시한 세대가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높이기 시작하는 사회, 자아실현, 자아성공.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 일들을 자신의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할 때 타락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질문합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까요? 동쪽 신할 땅에 성을 쌓고 이들이 왜 흩어짐을 면하 모여 살았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향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나의 백성이야, 이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뭐랍니까? 야, 너 참 잘났다. 너 참 성공 잘했어. 아이고, 그래, 아들, 딸 잘 키웠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참 곱게 늙었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장만했어? 온통 얘기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성공,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유물사관에 의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서로 칭찬하기 시작한 세대. 소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하나님이 참 한심하신 것 같아요. 한심해가지고 한탄하시고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이후로는 보이시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이 죄의 끝까지 가는 것을 주께서 내려오셨어. 주의 강림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 하나님이 없는 성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애굽을 나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세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들에게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 살 동안에 인간의 명예와 성공과 부를 위하여 피라미드를 쌓고 스핑크스를 쌓아 인간의 탐욕의 끝판왕을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없이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되 이제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너희들의 가정을 이루고 너의 민족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는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비로소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아마 조만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일 겁니다. 경제 지도자들 모일 거예요.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도 결과적으로는 자국 이익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제3세계 아프리카로 가는 일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모두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많은 일들이 들춰지고 민낯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고 비참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광명시에 500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확진자들을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영광 아닙니까? 확진자가 나왔다고 피해 다닙니까? 환자라고요, 그들은. 이 시대의 희생자들이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 세운 우리 교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약의 메시지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모임이 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여기 있는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바벨을 쌓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여기 신약에 있는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4절 말씀 보셔야 돼요. 화면 보십시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기술,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납니까?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소통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딴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비로소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11절 보세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인 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이제 그들이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주님의 길, 순종의 길. 따라갈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대안을 하나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의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히브리서 12장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억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우리를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짊어지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12장의 결론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앞에 보면 경기하는 자를 비유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달리다가 낙망하고 좌절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무릎을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3절,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좀 찬양을 드릴 텐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3절, 1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곧은 길을 만드시라고요. 여러분이 곧은 길을 만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선포할 텐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뭐라고요? 일으켜 세우고 주를 바라보시라고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망하고 좌절합니까? 조금 힘들다고, 병이 온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아니요. 우리 옆지체에게 한번 선포했어요. 피곤한 손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곧은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발목 안 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에도, 세상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되겠나로 선포하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십시오. 피곤한 손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곧은 길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